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길 원하시네.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시네.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이시니
누가 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시무하시는 김재홍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강릉에 오니까 참 좋지요?
예.
예. 특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지요?
예.
예. 저는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서울에서 오신 분들보다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덥고 열대야만 있지만 인천은 덥고 열대야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이 바다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안 좋은 공기가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공기가 안 좋기로 유명한 몇 번째 도시인데 이곳에 오면은 공기도 좋고 또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다 보니까 오늘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이렇게 막히던데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예, 다 그분들이 뭐 하러 오는 분들인지 압니까? 피서객들이죠, 그죠? 예, 많은 분들이 피서를 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보람 있는 피서와 가장 값진 피서와 또 가장 행복한 그런 피서를 왔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고 여행을 가고 즐겨보지만 말씀이 없으면 결국 가서 남는 거는 공고함밖에 없고 오늘 뮤지컬에 보니까 그 부부가 왜 이혼했습니까? 예, TV 보다가 이혼했죠, 그죠? 예,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좋게 피서를 갔다가 가서 싸우고 또 갈등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니까 또 너무 복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날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위가 시작할 무렵에 7월 초에는 월드캠프가 있고 또 7월 중순부터 이제 7월 말부터 8월 달에는 여름 캠프가 있죠. 여름 수양회가 있고 또 이 수양회 중간에 우리에게 또 들려지는 아프리카 소식은 또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일 날 부산 해운대에서 갖는 월드캠프 개막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캠프 개막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습니까? 예. 가서 그렇게 극적으로 비가 오다가 개막식 시작할 때 비가 멈춰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개막식이 진행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예. 이건 직접 가보지 않고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맛인데요. 여러분 이번 월드캠프에는 많은 장관님들 또 차관님들, 또 총장, 기독교 지도자, 그 다음 또 전직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오셨고 베냉 또 전직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그래서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복된 그런 캠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귀빈들만 많이 와서 뭐 이 캠프에 함께해서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캠프는 이번에 오신 귀빈들이 한 분 한 분 복음을 들으셨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늘 이 캠프에 이렇게 함께 했었지만은, 원래만큼 이렇게 분위기 좋은 캠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들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마음에 변화가 오고 너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관 포럼과 또 총장 포럼에 참석하신 장관님들과 이제 총장님들에게 우리 마인드 교육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7월 3일 날 개막식을 했고 7월 4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이 뭔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이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마인드 교육이 뭔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보다는 올해는 직접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강의를 어떤 건지 들려드려야 되겠다, 샘플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3일 날 개막식 날 이분들이 해운대 바닷가에 참석을 하시고 또 저녁에 다시 이제 호텔로 옮겨가서 리셉션을 하고 그 다음 아침 8시 30분에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과연 이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아침에 참석을 하실까?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이렇게 많으셨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이제 예의는 어디 날아가 버렸지만은 동방에 있는 건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해가 먼저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시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이면은 아프리카 시간으로 하면 새벽 2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 2시 반에 나와가지고 강연 들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요? 그 전날 이제 막 밤늦게까지 그 해변에 있다가 또 옮겨가서 리셉션을 하고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그렇게 숙소에 돌아가시면은 잠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밤 12시가 되면은 저녁 6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저녁 6시에 잠 잘라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겠죠, 그죠? 그러고 한국 시간으로 8시 30분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이게 첫날 이 강연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아, 이분들이 한국 와서 이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야, 절반이나 올까? 몇 퍼센트나 참석할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의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날, 또 제가 강의도 뭘 준비할까? 이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한 1시까지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PPT 자료도 준비하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아침에 현장에 가서 이 강의보다는 이분들에게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서 이제 강의 주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8시 30분 전에 거의 90% 이상이 자리를 가득 채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강연을 듣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졸리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텐데도 졸는 분 거의 없이 지금처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인드 강의를 하러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들마다 이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고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듣는 수준이 다른데, 그래서 뭐 총장 포럼에 가서 또 아니면은 장관 포럼에 가서 강연을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면 듣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디 가면 제일 안 듣는지 압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 가면은 제일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요즘 학교를 보고 너무너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안 좋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연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는 것은 예사고 아예 뒤돌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장 선생님이 조례를 잘 안 한답니다. 왜? 너무 안 듣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듣는 모습 보면은 속에 이제 불화통이 터져가지고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방송으로 이렇게 학교에 교실마다 이제 방송으로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강연을 해보면 그 학교 수준을 딱 알 수 있어요. 뭘 보면은요? 예? 듣는 수준을 보면은 그 학교 수준을 딱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해보니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만약 나한테 스티커를 주면서 이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하면은 제가 거의 한 80%는 맞추겠더라고요. 왜? 한 시간 강의하면서 듣는 수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수준을 보면은 여러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은 경기도 이천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한 학교에 마인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학교, 그냥 이천은 시골이죠? 예, 쌀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보면은. 강연을 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학교 가운데 이렇게 잘 듣는 학생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학생 수는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도대체 이 학교 어떻게 된 학교야? 학생들 어떻게 이렇게 잘 듣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가 이천에 가면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에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학교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그 연구원들 자녀들이 그 학교에 대다수가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골 학교인 줄 알고 가서 강연을 하러 갔다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학교가 특목고도 아닌데 외고도 아니고 과학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듣지 했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장관님들, 총장님들 아침 그렇게 이른 시간에 또 시차도 있는데 강연을 해보니까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면은. 그 이후에 이분들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강연을 듣고 마음에 그걸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복음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제가 첫날 강연을 했었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서 제가 원래 참 많은 장관님들에게, 총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우리 선교회 또 지역장 목사님들이 각 이제 나라별로 각 대륙별로 이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도와 중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인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또 특히 또 마음이 많이 갖고 마음을 많이 쏟았었는데 인도에서 주 장관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자기 주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IYF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MOU를 맺자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 캠프 기간에 인도에 이렇게 가는데 가서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온 마음으로 또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장관님들이 산업체를 이제 방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산업체를 방문하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말라이에서 이제 오신 한 장관님이 이제 몸도 좀 힘들고 피곤하셔서 안 가신 거예요. 산업 시찰을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 우리 장관님 한 분이 거기 안 가셨으니까 복음 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복음 교제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아,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장관님 이제 마음에 죄사함 받은 게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 예, 믿어집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삼성 자동차에 산업 시찰을 갔어야 했는데, 아, 내가 몸도 좀 힘들고 이렇게 안 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안 가게 했는가 보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님이신데 내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이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준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너무너무 복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에 제가 또 총장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올 여름 월드캠프에 때는 제가 정말 많은 명함을 받고 제 명함도 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박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온 장관들에게 친서를 하나씩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왜냐하면 장관이 해외로 나오려면 대통령의 이 인가가 있어야 이제 해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낼 박 목사님께서 아이와이프 설립자가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제 친서를 장관님들에게 줘서 대통령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그 친서에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이번에 각 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 장관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장관님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그 나라를 이제 알리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대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의 마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 장관님들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활동한 일들을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친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장관님이 그 친서를 대통령님께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꼭 갖다 줘야죠. 왜요? 예, 이 장관님 뭐 다 잘했다는 이야기고 여기 와서 그 나라를 알리고 막 또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니까 꼭 갖다 주겠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장관님들이 대통령에게 이제 갔다 왔으면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가 가서 뭐 했다 이거보다도 아, 우리 IIF 설립자가 이 장관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훌륭한 일을 하고 그 나라를 빛냈다는 그 친서를 다 보내드리니까 원래 지난주 이번주 이제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캠프차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목사님이 캠프보다도 더 바쁘게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고 말라이 대통령을 만나고 이 대통령과의 면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도 수개월 전에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대통령이 기존에 잡아놨던 스케줄을 다 폐하고 목사님과의 면담 시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지난번 케냐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던 일들이나 또 이번에 우간다 대통령 또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얼굴 보고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면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와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자고 또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놀랍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그걸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은 종의 마음에서 그게 크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다 가지고 있죠? 예, 이 육신의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앞부분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앉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자, 큰 무리가 모여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앉아서 듣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다 듣고 앉아 있으면은 듣는 거지. 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곧 싹이 나오거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자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단계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을 게 있는 자 해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제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제 좀 나눠놨는데 첫 번째 이제 단계는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 그 다음 아니요, 그냥 전체표 놔두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예,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제 변질시키는 자.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증폭시키는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멸시하는 자인데, 자,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은 10절, 11절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할 때 사람이 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왜 공고하냐? 왜 어렵냐? 왜 사망의 그늘에 앉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 자,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찾으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정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문제가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런 직업을 갖길 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보는 직업을 원합니까? 편안한 직업을 원하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나는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이렇게 땀 안 흘리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을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고 배우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죠, 보면은. 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병,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생깁니까? 뭐 때문에 생겨요?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죠. 근데 에너지가 남으면은 이걸 이제 지방으로 이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랬는데 수고 안 하고 소산을 먹으니까 땀 안 흘리고 소산을 먹으니까 현대인들에게 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분 역시도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서 펜 떼굴리고 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땀 흘려야 되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운동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육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에 관한 말씀.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육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조차도 거역하면 육신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육신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암은 열을 싫어한답니다, 보면. 그래서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데퍼지죠? 예.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이걸 싫어한대요, 보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몸에 이제 땀을 흘려주고, 자, 이게 이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육신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체의학으로 유명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현대인들의 병이 너무 이제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하고, 여러분 살찌는 사람은 세상에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예, 살찌는 사람은 밥 공기에 밥이 주는 게 보면 막 서글퍼지죠, 보면. 왜 이리 밥이 빨리 줄어드냐, 이제.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이제.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육체에 관한 이 말씀 하나 거역했는데 육체에 많은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육체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 복을 받으려면은 로마서 4장에 이제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만약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여러분 혹시 내 복에 웬 난리여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내 복에 웬 난리여. 어떤 사람이 찌질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재산 복도 없고 지지도 복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난리가 난다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됐다.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어렵고 안 되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전쟁이나 팍 일어나버리라 뭐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 있죠. 혹시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됐다. 자기는 막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이놈의 세상 난리가 일어나서 망한다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양식으로 다 사가지고 뒷산에 올라간 거예요. 왜? 동네가 난리 나가지고 불타는 걸 보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나마 없는 살림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양식을 사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놈의 난리가 난다는 그게 소문이었지 실제 난리가 안 난 거예요. 기다려도 난리는 안 나고 가서 올라갔던 양식은 다 먹고 이제 빈손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복에 웬 난리여. 그래서 생겨난 말이에요. 복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이 없냐. 그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불법을 먼저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돼야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없구나. 내 인생에 왜 복이 없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했냐면은 그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아, 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복이 없구나. 그럼 이 말씀 또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육체에 관한 그 말씀도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하면 육체의 재앙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내 인생에 복을 받으려면은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 받는 죄사함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를 섬기고 산다는 것이 제 마음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가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그 노래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떡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 나는 떡이 없고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뿐이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날 거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루 한 움큼이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이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그 여인의 가루 한 움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인생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의 수준을 딱 꺼놓고 전 세계에 나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의 순위를 딱 본다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게 아,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루 한 움큼처럼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난 언제까지 가뭄이 닿을 때까지.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오늘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가루 한 움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면 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내 인생에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계획은 뭐였느냐?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있나 보니까 내 인생의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좋은 떡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떡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찰떡을 만들고 인생을 찰떡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쑥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개떡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찰떡을 만든들 쑥떡을 만든들 개떡을 만든들 결국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처럼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그 후에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가루 한 움큼을 주님 앞에 드리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가 계속 넘쳐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매년마다 생각이 들어지는 게 뭐냐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해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지난 한 해 이렇게 많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야 내년 새로운 내년 한 해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나. 근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8월 달에 이제 실버 캠프 기간에 인도를 가는데 인도에서 상을 준대요 저한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인도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서 공을 세웠다고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어느 그쪽 이제 고아라는 이제 그 푸네 도시 옆에 고아라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그쪽에 뭐 유명한 이제 뭐 사람들 다 오고. 상을 이제 이걸 시상을 이제 직접 이제 이 시상을 이제 수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도 주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상을 준대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시고 그 뭐 그 상 받으러 뭐 굳이 가야 되냐 이랬는데 아 이거 국방부 장관이 이거 수여하는 건데 이 사진만 있어도 인도에서 일하는데 엄청나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꼭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상을 받으러 가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그 상보다도 더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 월드캠프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신 주 이제 그 주 장관님들이 여러 장관님들이 초청해서 제가 그 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 인생의 가루통에 가루를 계속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의 판단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하나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구나. 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 중에 또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총장들을 위한 컨퍼런스 팀이 있는데 총장 포럼에 이제 총장들 앞, 장관들 앞에, 총장이 아니고요, 장관들 앞에 이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다. 우리가 굿뉴스코 해외 봉사를 가는데 만약 그 나라에 가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다면서 그걸 발표하는 이제 그런 팀들이 있어요. 이제 제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 1학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의 한 주 장관님을 만났는데 아빠가 복음 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하고 이분하고 그 컴퓨터 팀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 이분이 이번에 와서 복음을 또 구원을 받았고 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제 딸이 우리 아빠 같은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더래요, 보면은. 그분이 구원받은 간증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제 딸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보면은. 이분이 복음이 분명하니까 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자기 지역에 이제 초청을 해서 MOU를 맺고 또 그 주위에서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가루 통해 가루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판단 하나 믿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이건 이제 분명히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무시되고 업신여겨지는데 욥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9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PPT는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그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자, 여기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들나귀는 그 다음 욥기 39장 이제 9절에서는 덜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덜나귀, 덜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덜고양이, 덜개 하죠. 자, 이 덜나귀는 주인이 없는 낙인데 그 삶은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그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읍의 소리는 교회의 소리고 어그하는 자의 소리는 인도자의 소리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업신여겨지고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 들나귀가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들나귀를 어디에서 살게 만들었냐면은 6절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다. 어디서 살게 했느냐. 덜에서 살게 했고 짠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풀은 초장이 없어요. 짠 땅, 소금 땅입니다. 그 땅에는 풀은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덜나귀는 여러 가지 초장이 된 산을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덜나귀는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나귀는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니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는 처소가 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푸른 식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늘 줄여 있어야 되고 늘 메말라 있어야 되고 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란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수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산다면은 이만큼 일한다 해도 그만큼 월급을 못 받아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죠. 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들나귀는 소금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니지만은 그 삶은 늘 궁핍해 있고 늘 메말라 있고 늘 줄여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이 말씀을 없인 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무시되기 때문에 없인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이끌림을 받고 사니까 나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왜 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들나귀처럼 사느냐? 물론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 처소를 소금 땅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인 걸 아십니까? 예,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국을 엄청 고마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핀란드가 자살률 1위였는데 우리나라가 핀란드를 추월해가지고 핀란드가 그 누명을 벗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엄청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 왜 자살 많이 하고 이혼 많이 하고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 들나귀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가 뭐라 하면 다 업심 여겨버립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이 보여져도 어른들이 길 자랑하면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 말 듣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어른들의 말이든 부모님의 말이든 선생님의 말 다 업심 여겨지고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대로 그 말씀에 이끌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복되게 이끌어주는 말씀인데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업신여겨지고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서 그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가 있으니까 내가 생전 길을 모르는 곳이라도 그 인도를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이 되죠. 예,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복되는지 전혀 몰라도 여러분이 뭐 서울 지리 전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지점, 원하는 위치, 원하는 건물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내 인생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나귀는 누구 말도 안 듣고 살면서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는데 그걸 만나냐, 축복을 만나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도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 안 꺾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나귀처럼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산 결과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음성이 교회의 음성이 다 업신여겨지고 무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만나고 하나님 예배는 축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내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고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들나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교회의 음성도 업신여기고 인도자의 소리도 그 마음에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의 판단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 사람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라 했는데 그 음성 안 들으면, 그 말씀 무시하면 육체에 재앙이 오고 육체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야, 내 인생에도 복이 없는 게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도 복되게 되겠구나. 자,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도 그래 내가 귀담아 들어보자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 3단계에 가면은 말씀을 듣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 바탕이 돌짝밭이고 가시밭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도 그게 그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요즘처럼 더운 날에 반찬을 해놓으면 잘 변질이 잘 되는 반찬이 있죠.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반찬 해놨는데 금방 쉬는 게 있죠. 뭡니까? 예? 두부, 뭐 콩나물, 시금치 잘 쉬죠, 그죠? 잘 변질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은 괜찮죠? 냉장고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위암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1등 공신이 뭐냐면 냉장고래요. 왜?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까 이 냉장고가 위암을 줄이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 반찬 좀 쉬면 어때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또 먹죠 그걸. 예. 자, 이 음식을 만들어 귀한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잘 변질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말씀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PPT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가다가 갔는데 분명히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에서는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세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관 것을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근데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멸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마음에 있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죠.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 마음에서 말씀이 변질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자, 하와에게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창세기 3장 3절은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귀한 음식을 만드는데 변질이 되면은 그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은 변질된 말씀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지만은 이들 마음에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듣지만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고 능력의 삶이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데, 씨뿌리는 씨를 심는데 땅이 이 씨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씨앗 하나가 풍성한 열매를 가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땅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씨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땅이 옥토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돌이 있고 내 생각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면 옥토가 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도움과 축복과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모든 것보다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옥토가 되려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농부가 있어서 그 밭을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해주고 내 생각의 돌을 옮겨놓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가시를 제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하느냐. 그래, 내가 말씀 하나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함을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데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라서 가시밭이라서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면 업신 여겨버리고 내 판단과 다르면 왜곡시켜버리고 내가 보기 좋은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가버리고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아직 마음이 옥토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에서는 사람들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교만하다고 하면 내가 뭐가 교만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진짜 그게 교만한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하면은 뭐가 암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해 주십시오. 아니,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 그 진단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내가 암이라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영적인 이 진단 앞에서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단순한 이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나타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은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족함이 있느냐, 어떤 연약함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족한 문제, 연약한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만 하나 있으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 있으면. 자,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희들 지난 5월 달에 인천에서 대선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선도 집회를 하거나 수양회를 하거나 큰 일들이 있으면 준비를 하는데 뭘로 준비를 하냐?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도 집회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대선도 집회를 준비하자.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어떻게 집회를 준비하냐? 자,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니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물만 갖다 줘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이야기 한다고 이게 능력이 되겠나? 내가 이 말 한다고 이 사람이 능력이 되겠나? 내가 봤을 때 맹물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물 떠다 갖다 주면 예수님은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말처럼 보이고 뭐 전도를 잘하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봤을 때 맹물처럼 보여도 그래 그거 떠서 갖다 주면 예수님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에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변하고 말씀 앞에 올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 교회 형제는 많은 사람이 다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하시구나. 그러면 그거야 쉽지.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면 내가 어렵지만은 맹물 떠다 갖다 주라면 그거야 쉽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대선도 집회 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선도 집회를 했지만은 원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판단 하나 믿고 그대로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왔다 간 사람들 매일 낮 저녁 하고 이제 쭉 통계를 내보니까 형제자매들 집회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집회에 이번에 초청해야 될 이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하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리스트가. 근데 이제 집회가 마칠 때쯤 돼서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0명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중복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느 집회 때보다 풍성한 집회가 된 거예요. 그 제가 무대 스텝을 하고 있는 선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 학생들한테 선교 학생들도 개인 상담하냐고 하니까 아, 예, 목사님 우리도 상담합니다. 연락이 온대요.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그분하고 상담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선교 학생들은 막 그 스텝하고 하면 고생스러운데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의 판단 하나 그대로 믿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생각에 가시가 재해지고 내 생각에 돌이 재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제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 속에서 올라온 게 다 악한 거구나. 다 거짓된 거구나. 내가 말씀의 판단만 믿어야 되겠다고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풍랑 가운데 다 죽게 생겼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말씀이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단계 위에 들은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증폭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또 찾다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데나 펴놓고 찾았다고 하지 말고.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가 좀 다르겠지만 그 근방에 가면 있을 겁니다. 자, PPT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빌레몬의 삶입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뭘 명하면은 그대로 받는 그 삶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빌레몬의 마음 안에서는 그게 크게 증폭되어서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으면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되는지 삶 속에 왜 말씀 역사를 경험 못하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실제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빌레몬서 찾으려면 히브리서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행전의 한 장에 넣어도 될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한 권의 성경으로 이끌어 놨냐면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을 제가 옆에서 박 목사님의 삶을 보면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 케냐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때도 사실 케냐 대통령과의 그 만남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가시더라고요. 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에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커져 있으니까 그 뜻을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마음 안에 하나 들려지면은 그 종의 마음 안에 크게 증폭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참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왜곡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대전도 집회 앞에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내 안에서 왜곡돼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열댓 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 다 하기를 바라는데 온 교인이 다 하기를 바라는데 제 마음 안에 왜곡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받고 왜곡되어 있는데 나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늘 말씀 앞에 말씀을 내가 업신여기고 있구나.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참 많이 왜곡되고 있구나. 이래서 내 신앙이 안 되고 내 삶이 안 되구나. 내 마음 안에 말씀 하나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고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모든 부족함도 이 말씀 하나 그대로 받으면 요한복음 2장처럼 해결되어지고 내게 만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목자가 되어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수양회 함께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없는데도 듣고 앉아있기 때문에 듣는다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씀 앞에서 보면은 정말 들을 귀 없고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왜곡되어지고 업신여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마음의 위치에 있는데도 뭐가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된 마음을 얻고 오늘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마음이 경작되어져서 생각의 돌이 생각의 가시가 제거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복을 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해드립니다. 모시고 오신 분들이 인도하셔서 개인 상담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